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701년경에 아스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원래 통치 초반에는 아스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 했었는데 통치 중반부터는 이 아스르의 정책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05년에 이 아스르 왕 사르곤 2세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의 아들 이 산헤립이 이제 왕위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아스르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민족들이 이렇게 봉기를 깨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다 전에는 아주 매우 신중했던 히스기야도 함께 이렇게 반기를 들고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분노한 산헤립이 이 반역을 꾀한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유다까지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이런 견고한 성들을 다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이렇게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둬두고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 2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습도 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14년 후니까 약 39세쯤 되는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스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46개에 되는 이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아스르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고 막강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유다와 협상할 이 아스르의 대표로는 랍사게를 파견했는데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당시 궁중에서 왕을 모신 어떤 이런 고위 관리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주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사람이었죠. 나라 곳곳에 있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 개혁을 했죠. 유월절도 회복을 시켰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게 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것은 역대 왕들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 성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바라봤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성숙치 못한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이렇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는 아주 불굴의 신앙을 말하죠. 정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굴의 신앙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와서 이 오만한 자세로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왕을 불러냈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안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을 필두로 한 이 유다의 협상단 3명을 내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 랍사게의 연설이 나와요. 연설이 나오고 이제 유다 사설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랍사게가 아주 언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헤립은 그를 앞세워서 말로써 유다 백성을 회유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4절부터 10절까지 이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이 나오는데요. 그 중심 주제는 너희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욕망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근데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이렇게 반역하고 까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전쟁은 입으로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장난은 자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오직 계략과 용맹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희망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그럼 당시 이 애굽의 세력이 정말 상한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주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엘드게라는 지역에서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크게 대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랍사게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죄를 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말에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있는지 이렇게 신뢰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무능력까지 조롱을 했는데요. 만약에 말 탈 수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2천 마리라도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의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을 2천 피를 주어도 너희들이 말 탈 자가 없지 않느냐. 사실 이 유다의 이 세력이 확 쇠퇴해가지고 말을 탈 수 있는 병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담한 처지였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이 기병과 또 병고만을 이렇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던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또 랍사게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이렇게 침공해서 너희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랍사게가 한 말은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나를 반역하는 거냐. 오히려 심지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마저도 너희들을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이 탁월하고 교묘한 언변을 랍사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분별력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그 위협과 협박에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21절까지는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중심 주제는 항복하라입니다. 항복하라.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뻔하니까 아주 피해가 막심하니까 항복하라. 그래서 이 랍사게의 도발적인 연설에 백성들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한 유다의 협상단이 히브리말 대신에 이제 아람어로 해줄 것을 이제 랍사게에 부탁했는데 이 랍사게가 거절하죠. 그리고 더 극히 모욕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발언으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줍니다. 11절 보니까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 형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류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전쟁에 패하면 이렇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랍사게가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좋은 땅에 가서 좋은 거 먹게 해줄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또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난 좋은 땅에 옮겨져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니까 그 말에 속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항복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아수르가 자신이 정복했던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켰던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걸 먹게 하진 않았죠. 가서 이렇게 노예로 삼고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는 죽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많은 신 가운데 한 뭐 잡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소망을 짓밟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랍사게가 아주 이 교만이 극에 달해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어떤 신이 감히 이 아수르 대왕 앞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럼 성경 기자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산헤립의 상대가 히스기야에서 완전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랍사게의 말이 성경 이 경험적으로 보면 설득력은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의 다 모든 이런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었고 또 이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들은 뭐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리와 또 이런 통계와 합리적인 말만 믿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논리와 이성적인 일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흥하고 멸망하고 또 사람이 죽고 살고 전쟁에 패하고 성공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이렇게 랍사게와 같이 끊임없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더럽고 교활한 회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뱀이 하와를 이렇게 꿰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듯이 지금도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회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 이런 공포심들을 심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네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음성들을 들려주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는 영원할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소망이 없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코로나 영원할 거야.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럼 당해봐라. 어? 그럼 죽어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게 하셔도 그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세상에 큰 힘을 보여주면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이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택하면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 거짓 유혹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음성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뭐 큐티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공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살펴볼 내용인데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도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사야서 3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꾸짖으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엄청나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무서워 떨었던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능욕한 그 아수르 그런 종들의 말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집에 들어와서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내립이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18만 5천의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크게 낙담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숭배하던 니스록 이 성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능멸했던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미래의 일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100% 자신감, 과거 완료형을 쓰시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우리도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이 신이 나고 좋았겠어요. 완전히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을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협박에 굴복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지 고민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는 침묵하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막혀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을 향해 있는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어도 하늘을 향해 뚫려있는 직통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가 빛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하늘의 빛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